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감동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은 그 중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선물이요? 그냥 평화가 아니죠.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수요일이 예? 무슨 날이요? 수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수요일이죠. 예, 이번 주 수요일 무슨 날인가?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를 청종하라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살아계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좀 소리는 안 들리는 게 좋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한 5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1804년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성서 공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1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윌리엄 밀러, 이 침례 교인인 윌리엄 밀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3년 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 전역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운동에 가담을 하게 됐는데 재림운동에 불을 붙인 그 도화선이 된 것이요. 1833년 2년 뒤였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1833년 11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는데 그때 당시를 엔사이클로피디아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이만큼 많은 별들이 떨어졌는데 저 숫자를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몇 개요? 24만 개인데 수십만 개의 별이 떨어졌는데 얼마 동안? 9시간 동안 별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게 됐겠죠. 거기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텐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예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림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몇월 며칠? 그때예요. 그때 대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그 운동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대쟁투에 그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윌리엄 밀러는 초청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활동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에게 쇄도해 오는 요구의 절반도 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중심으로 예언을 연구한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재림의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이 별이 떨어지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확실성과 긴박성을 깨달았으며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성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의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은 초교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 커넥션 이런 많은 교회에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 운동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재림 운동이 일어났는데 1844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10월 22일 170년 전에 정확하게 170년 전에 재림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날짜가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언에 민감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물론 성경이지만은 그 사건이 우리 재림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수요일 날로 보면은 170년 전에 대실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작은 책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책이 내 배에는 쓰고 내 입에는 어떻게 꿀같이 달 것이다. 그 대실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대실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망을 하고 정말 실망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2일 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인데 왜 오시지 않았는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슈아 하임스 스노우, 저 스노우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그 유대력을 통해서 10월 달에 오신다는 것을 발견한 그런 학자예요. 조셉 베이츠, 이 안식일을 어떤 평신도의 그 여성분 레이첼의 그 기별을 목사님이 듣고 우리 교회의 안식일의 진리를 증거한 그런 사람입니다. 찰스 피치, 에드슨, 하이람 에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계시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제임스 화이트, 엘렌지 화이트의 남편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천 커넥션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출판 선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프레블 이 사람도 안식일 교리를 확립했고 엘렌 화이트 여러분들께서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감리교 평신도였는데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프레스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제7일 침례교 평신도인데 이분이 이제 조셉 베이츠에게 안식일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평신도들이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교회 안식일 기별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조시아 리치, 이 조사 심판에 관한 그런 기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편견 없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장면은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루터, 교회, 감리교, 사랑의 실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공의 회심, 체험, 속죄, 재림, 재림, 재침례파, 이 침례, 제7일 침례교, 안식일, 장로교, 뭐 하나님의 주권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1831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대실망,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왜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믿고 있는가? 교리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리들을 다 종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863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0년? 그렇죠? 150년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250년이에요? 150년 맞죠? 예.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다 확실한 표정을 안 지으시니까 제가 잘못했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기에 남은 자손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은요, 계명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 계명 그리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사실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포함한 그 중심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준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서 사는 그 무리들이 바로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여기 최영기 씨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같이 우리 이기영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안식일 교회 어떻게 또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네, 별로 기쁜 표정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또 이명옥 씨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특징과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제가 역사를 이렇게 다 종합해보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이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 여기 제가 오늘 청암학교 그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야, 그분들도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토사모, 이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사모, 토요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그만큼 그 사람들도 토요일을 사모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정말 토요일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제가 조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전체가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55장 전체가 무엇인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읽으셨지만은 2절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개정력에는요, 청종하라는 것을 듣고 또 들으라 그랬어요. 한 번만 듣지 말고 듣고 또 들으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 청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듣고 순종한다는 그 말의 복합어예요. 그렇죠? 듣고 순종한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데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이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진짜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 그리고 진짜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양식이 뭐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청종하면은 그것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분을 청종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는데 그냥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귀를 기울이고. 참,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신다면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누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래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성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주제는 뭐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그런 음성이라. 왜 이게 막 넘어가 버렸죠? 너무 제가 어디까지 가버렸나요? 네? 많이 가버렸어요? 큰일 났네. 네. 너무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너무 빨리 나가지 말고 좀 천천히 나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 참. 예, 이제 바로 갔나요? 예, 됐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들었더라도 또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팔려가는 당나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세요?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있고, 동화책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팔려 이제 시장에 가는데요.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같이 당나귀를 팔러 갔어요. 근데 당나귀를 이렇게 팔고 이렇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막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당나귀는 뭘 이렇게 짐을 싣든지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건데, 저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가다니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이 애를 태워야 되겠다 하고 당나귀에다가 애를 태웠어요. 그 애를 태우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아버지를 버릇없는 아이를 봤나? 아버지가 앞에서 걷고 가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느냐고 막 그렇게 또 수근거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키가 좀 얇은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른 듣고 그러면 네가 내리라 내가 타겠다 하고 자기가 탔어요. 그래서 타고 가니까 또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 아니 저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저런 아버지를 봤나?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어린 아이를 당나귀를 몰게 하고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수군거렸어요. 그 이 사람이 또 워낙 귀가 얇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그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탔어요. 둘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관심을 잘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타고 가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몰인정한 사람들을 봤나? 그 나귀가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저기에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두 사람이 타고 갈 수가 있느냐고 막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귀가 얇으니까 또 이제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했어요. 당나귀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둘이서 짊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많이 몰려와가지고 수근수근 이렇게 했는데 다리를 지나다가 당나귀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당나귀가 몸부림치는데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그 강에 빠져가지고요. 다리 밑에 강에 빠져서 당나귀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하다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꼴을 당하고 결국은 나귀까지 잃어버리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귀에 직접 잘 들려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 사람도 여론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렇죠. 온 백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그 여배우도 여론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더라면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더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수근거리는 소리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귀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멀리서 해도 잘 들린대요. 진짜 그래요? 저쪽에서 내 이야기하면 아이고 귀가 솔깃해지고 잘 들려지요? 예,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실천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안식일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뭔가? 내 발을 금하고 발을 금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고 평안을 얻는 날이에요. 오락을 행하고 굳이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살피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안식일 날 말은 무슨 말을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하세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질 거예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긴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을 찾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분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인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생활 이런 것을 잘 하시니까요. 이런 식생활 개혁, 제가 9시 뉴스에 보니까 유방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여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원인이 고기를 먹는 거래요. 근데 고기 중에도 뭐 마블링이라는 고기가 있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저는 마블링? 그게 이렇게 뭐 기름이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그걸 마블링인데 그게 입에 넣으면 뭐 살살 녹는다면서요? 그 한국 여성들이 그게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학자들이 지금 그 원인을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식생활 개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명상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예,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대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더니 아주 맛있게 도시락을 두 개나 꺼내가지고, 그것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맛있게 먹고 하나를 다 먹고 나서 또 하나를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명상하고 순종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요, 말씀을 순종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은 청이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저게 종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다 합치면은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저 이야기 오늘 박스방이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어떤 것인가? 예수의 품성을 닮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그렇습니까?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게 돼요? 이계정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아들한테 많이 했다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거를 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어머니에게 사랑받으면 어머니를 닮게 되지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뭐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네덜란드 화가 사실은 연재민 집사님 집에서 있는 그 그림인데 그 원작은 아니에요. 프랑스 박물관에 가야 있는데 러시아 박물관에 가야 있는데 뭐 카페인 거지만은 연재민 집사님 집에 가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앞에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 왜 눈이 멀었는가? 정말 집 나간 아들을 눈물로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너무 오겠지 오겠지 하고 그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이 이렇게 다 짓눌려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을 이 렘브란트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은 이렇게 발이 다 상처가 나 있고 샌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고 이것은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 죄인을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감싸주시는 이 손이 이쪽 손은 보시면은 아버지의 손이고 이쪽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셨어요? 오늘 연재민 집사님 집에 가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머니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그 권위적인 그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두 개가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있는, 죄인을 감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이 하버드대 교수였고 그리고 책을 한 30권을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이 줄줄이 예약을 하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곳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정바가 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그곳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갑자기 그의 모든 교수직, 명예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정바가 시설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론 신학적인 것은 책을 보면은 저도 이분이 쓰신 책을 몇 권 봤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그 교리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20세기에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품성을 그가 체험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와 사람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분들의 품성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올 때요. 이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데리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작은 예수를 데리러 온대요. 그 예수와 닮은 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온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기록했지만은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가 순종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더 기쁨이 넘칠 텐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실천되어야 할 이 여섯 가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선지자 왕 486페이지에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실천되어야 할 일들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잘 들려지고 살아있는 생명적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대요. 우리의 몫을. 그래서 야고보가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한 그것이 정말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위와 믿음은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앞 뒷면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앞이 있으면 다 뒤가 있어요. 사람도 앞이 있으면 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어찌 될지 모르겠죠.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 흉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흉을 보는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아, 나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들려져서, 아,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 나도 같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가? 불평하는 음성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분이 저런 불평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대하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있다 없다? 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들으려고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계절이 어디 있어요? 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 한국에서나 통하는 말이지만은 이런 계절에 우리가 뭘 좀 많이 해야 되는가? 독서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독서도 좋지만은 그렇죠. 뭐 귀로 듣는 독서를 하시는 분도 많고 눈으로 보는 독서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마음으로 좀 읽는 독서, 하나님의 말씀 이 좀 많이 읽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교회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을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가만히 있어도 많이 들려지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을 희생하여 베풀고 나누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본인이 되어야 하므로 경건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표정도 좀 달라지고 저도 이렇게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좀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표정도 좀 달라지고 어투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나요? 예레미야 11장 7절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낸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경계하며 하나님이 무슨 간절한 것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경계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부지런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근데 뒤에 보니까 하여서 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경계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했는데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느니 그 두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서 오늘도 생명이 풍성한 가운데 정말 영원한 언약 속에서 확실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